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해외 주둔 중 오염공기에 노출된 재향군에 대한 치료 등 처우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재향군례 날인 11일 워싱턴 인근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행사에서 재향군인들과 현역 병사들은 나라에 충실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병사들에게 오랫동안 많은 요구를 해왔다며 우리는 이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향군인 중 건강 문제나 자살 충동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한 오염공기에 노출된 재향군인에 대한 처우 개선이 개인적인 사용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첫째 아들 보 바이든 씨가 2015년 암투병 끝에 사망한 원인이 이라크 파병 당시 쓰레기 소각장 공기에 노출된 것이 원인이었다고 밝혀왔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유엔 안보리 이사국 7개 나라가 11일 벨라루스 정부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유엔 주재 에스토니아 대표부의 스벤 위르겐슨 대사는 이날 성명에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인명을 위태롭게 만드는 벨라루스 정부의 인간 도구화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벨라루스의 정치적 목적은 자국 내의 인권 유린 비판에 대해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이웃나라와 유럽연합의 국경선에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데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벨라루스 정부가 지난해 알렉산드로 루카셴코 대통령의 재선 과정에서 시위대를 강경 진압한 혐의로 제재를 가했습니다. 벨라루스 정부는 이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최근 중동지역 난민 유입을 의도적으로 부추기고 정치 무기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미얀마 법원이 12일 지난 5월 허위정보 유포 등 혐의로 체포된 미국 언론인 데니 펜스터 씨에게 11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펜스터 씨의 변호인은 이날 법원의 판결을 언급하면서 펜스터 씨가 허위정보 유포 혐의 외에 불법 조직과 연락한 혐의, 비자 규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이번 주 초 펜스터 씨에게 최대 종신형이 가능한 선동과 테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가운데 이 두 혐의에 대한 선고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펜스터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인터넷 매체인 프론티어 미얀마 편집 책임자로 활동해왔고 지난 5월 가족들을 보기 위해 귀국길에 양곤 국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펜스터 씨의 선고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미 국무부는 그동안 펜스터 씨의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며 석방을 촉구해왔습니다. 영국 내무부는 11일 프랑스에서 보트 등을 이용해 해협을 건너 영국에 입국하는 이민자 수가 1천여 명으로 1일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은 프랑스 당국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영국 내무부는 지적했습니다. 보트 등을 이용해 프랑스에서 해협을 건너 영국에 들어온 사람은 올 들어 2만 3천여 명으로 전년도 8,400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영국 내무부 대변인은 해협을 건너는 행위는 위험하고 불필요하다며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특히 천여 명에 달하는 1일 최고치 통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영국 국민은 그동안 해협을 건너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잔인무도한 범죄 조직들이 알선을 통해 이 수익을 얻는 사례를 충분히 목격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정부는 새로운 정책으로 고장난 이민 정책을 보완하고 이민자들이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영국에 올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에 대한 미 연방통신위원회 허가를 제한하는 법안에 11일 서명했습니다. 보안장비 법안은 지난달 미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 연방통신위원회가 금지 목록에 올린 기업 제품을 검토하거나 승인하는 것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미 FCC는 금지 목록에 중국 화웨이와 GTE사를 추가했습니다. FCC는 지난해 화웨이와 GTE가 중국 공산당 및 첩보 활동과 연계가 되어 있다면서 국가안보 위협으로 공식 분류했습니다. 세계뉴스 오태성입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토요일 새벽 뷰이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이은영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종전선언 논의에 대해 상당히 조율을 끝내고 큰 원칙에 합의했다는 한국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 나오면서 실제 종전선언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핵실험을 유예하고 있지만 미사일 시험을 이어가면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벌이고 있다고 미국의 유력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캄보디아와 연관된 미국 기업들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하면서 캄보디아에서 행해진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은 후 서쪽 지방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2도,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종전선언 논의에 대해 상당히 조율을 끝내고 큰 원칙에 합의했다는 한국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 나오면서 실제 종전선언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한 두 나라가 의견차를 좁힌다고 해도 북한과 중국 등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 많아 실제 성사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용 한국 외교부 장관은 11일 한국 국회에서 미국도 종전선언의 필요성, 어떤 형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추진해야 하는지에 관해 우리 정부와 의견이 거의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 장관은 미한 두 나라가 종전선언 논의에 대한 조율을 상당히 끝내고 큰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혀 두 나라가 종전선언과 관련한 상호 입장 차이를 좁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한국 문재인 정부가 취임 초기부터 추진해온 것이지만 최근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관련국들의 거듭 이를 제안하면서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난 9월 21일 뉴욕 유엔본부 기조연설입니다.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인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종전선언 추진 의지를 내비치는 것과는 달리 핵심 당사국인 미국은 이 사안에 대해 말을 아껴왔습니다. 국무부는 종전선언과 관련한 BOE의 질문에 매번 즉답 대신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달성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달 18일 국무부 청사에서 노규덕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미한 북핵수석대표 협의 뒤 기자들에게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계속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종전선언에 대한 지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성김 대표는 이후 한국에서 열린 미한 북핵수석협의 이후에도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을 포함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니셔티브를 모색해 나가기 위해 계속해서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짧게 언급했을 뿐 미국의 구체적인 입장은 여전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과 한국이 다른 입장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We may have somewhat different perspectives on the precise sequence or timing or conditions for different steps, but we are fundamentally.
설리번 보좌관은 지난달 26일 종전선언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할 촉매제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순서와 시기, 조건 등에서 한국과 관점이 다를 수 있다고 답변한 겁니다. 여기에 종전선언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으로 보고 있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다뤄질 수 있는 사안 중 하나로 보고 있다는 미국 내 전문가들의 분석까지 나오면서 두 나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이해가 깊어졌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미국을 설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이 상당히 조율을 끝내고 큰 원칙에 합의했다는 정용 장관의 발언이 나오면서 실제 두 나라가 종전선언을 추진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비오이는 정용 장관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국무부에 문의했지만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한국이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쪽으로 의견 일치를 이뤘다고 해도 실제 종전선언이 이뤄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종전선언을 위해선 미국뿐 아니라 북한은 물론 중국의 합의까지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정의용 장관은 종전선언이 무난한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한국 의원들의 질문에 그렇게까지 낙관적으로 보진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북한은 종전선언에 대해 좋은 구상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동시에 종전선언의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불신과 대결의 불씨로 되는 요인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종전을 선언한다고 해도 적대적 행위들이 계속될 것이라며 종전선언에 앞서 자신들에 대한 이중적 태도와 적대시 관점, 정책들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북한은 최근 유엔총회 4위원회와 6위원회에서 잇따라 유엔군 사령부의 즉각 해체를 촉구했는데 북한이 종전선언을 명분 삼아 주한미군 철수와 유엔사 해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이런 발언은 종전선언 현실화하는 거리가 있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도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종전선언 논의를 위해 미한연합훈련 중단과 일부 대북제재 완화 등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북한의 선결 조건이 결과적으로 종전선언 추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종전선언의 또 다른 당사국으로 거론되는 중국은 최근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류 샤오밍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는 지난 1일 한중북핵수석협의에서 중국은 한반도 사무의 중요한 당사국이자 조선정전협정 체결국으로서 한반도 평화 논의 추진, 종전선언 발표 등 사무에 관해 관련 국가 소통을 유지하며 건설적 역할을 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당사자로서 마땅한 역할을 하겠다는 과거 추상적인 입장과는 대비되는 것으로 실제 중국이 종전선언 논의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지 주목됩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은 현재 핵실험을 유예하고 있지만 미사일 시험을 이어가면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벌이고 있다고 미국의 유력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탐지를 회피하기 위한 역량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10일 홈페이지에 북한의 증대되는 미사일 능력에 대한 설명이란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신문은 약 6분 30초 길이의 이 동영상에서 북한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직도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의 분노를 살 수 있는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극단적 도발 행위는 하지 않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는 것을 모두에게, 특히 한국에 상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신문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은 강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9월 열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 건 미사일 방어 체계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핵폭탄과 미국 본토 어디든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의 재고가 충분한 북한이 선보인 최신 무기들의 일부라는 겁니다. 신문은 또 북한이 가능한 한 창의적이고 놀라게 하기 위한 미사일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의 경우 통상 1초에 1마일을 날 수 있고 이는 음속의 5배에 달하는 속도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이 미사일은 기존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로는 추적과 차단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같은 움직임은 무적의 군대를 세우고 무기를 증강하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다짐의 일환이라면서 미국과 미국의 영내 동맹국들이 여기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문은 북한이 몇 년간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국경 봉쇄로 어려움에 직면해왔지만 적어도 군사적으로는 강한 입지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 1984년 처음으로 자체 개발한 미사일을 시험한 이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 무기 시험을 이어왔지만 시험의 빈도는 김정은 정권 들어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지난 9월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전하며 스탠퍼드 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멜리사 해남연구원을 인용해 순항미사일은 작은 비행기 같아 모서리를 돌거나 계곡 사이를 날고 또 중요하게는 레이더를 피해 그 아래나 주변을 비행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순항미사일의 이런 특징이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구분되는 점이라는 겁니다. 해남연구원은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통상 더 무거운 탄두를 탑재할 수 있고 로켓으로 우주를 향해 발사돼 빠르지만 좀 더 예상 가능한 궤도로 비행하는 반면 순항미사일은 탐지를 피할 수 있고 목적물을 은밀히 타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남연구원은 또 북한의 관련 움직임을 한국이 천무와 같은 순항미사일 역량을 꾸준히 키워온 데 대해 뒤처지지 않기 위한 일환으로 분석했습니다. 신문은 북한이 열차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것 역시 미사일을 교활한 방식으로 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강력하거나 빠른 미사일은 아니었지만 북한 전역의 열차망을 활용하고 미국과 동맹국들이 어느 열차에 미사일이 실렸는지 추적을 거의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이 밖에 북한이 꾸준히 진행 중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도 이런 의도에 따른 것이라면서 지난 10월 북한은 SLBM을 시험 발사하면서 측면 기동 및 활공 도약 기동 등 많은 진화된 조정 유도 기술들이 새롭게 도입됐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 미사일을 실제 잠수함에서 발사했는지 아니면 수중 바지선에서 발사했는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미국 정부가 캄보디아와 연관된 미국 기업들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하면서 캄보디아에서 행해진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북한 대사가 무기 확산에 연루되고 마약과 위조화폐 등을 유통했다는 내용도 함께 담았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상무부가 10일 미국 기업과 기관들의 캄보디아 내 사업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는 합동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캄보디아 사업체들이 벌이는 각종 인권 침해와 범죄 행위, 부패 문제 등과 관련해 미국 기업 등이 숙지해야 할 내용 등을 담은 이 주의보에는 캄보디아에서 행해지는 북한 사업도 주의해야 할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특히 주의보는 불법 금융 부문 위험 요인은 여전히 캄보디아 내 만연해 있다며 구체적으로 주목해야 할 부문 중 하나로 북한과 관련된 확산 금융 위험을 꼽았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2015년 11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로부터 제재를 받았던 당시 미얀마 주재 북한 대사 김석철의 사례도 제시됐습니다. 북한의 무기 확산 노력에 연루됐던 김석철이 캄보디아에서 불법 마약과 위조 지폐를 밀거래하고 불법 도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범죄 집단을 이끌었다는 겁니다. 김석철은 미얀마 주재 대사로 근무하면서 제재 대상 기업인 북한의 조선광업개발회사와 미얀마 국방 관련 인사들 간 접촉을 주선하고 대가를 받은 등의 이유로 당시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오른 바 있습니다. 이후 유엔 안보리는 2016년 김석철을 제재 명단에 올렸으며 유럽연합 등도 현재 그를 제재 대상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석철은 제재 당시만 하더라도 불법 행위가 미얀마에 국한돼 있었지만 이번 주의보에는 그가 캄보디아에서도 불법 범죄 조직을 이끌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주의보에는 김석철의 영문 이름을 김철석으로 기재했는데 재무부가 밝힌 김석철의 제재 시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일인물로 보입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마약과 위조 지폐 밀거래 문제에 연루됐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이 북한의 위조 지폐 거래 자금 등을 세탁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이유로 잠재적 자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북한은 정교하게 만들어져 구분이 어려운 미화 100달러짜리 지폐, 일명 슈퍼노트를 만들어 동남아시아 일대에 유통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날 캄보디아와 관련된 미국 정부의 합동주의보는 미국 기업들이 캄보디아 내 불법 금융활동과 부동산, 카지노, 공공기반시설 분야에서의 위험성 등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인신매매와 야생동물, 마약 거래 등에 연루된 캄보디아 기관 등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정기적으로 특정 국가와의 거래와 관련된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선 대북 해상거래와 대북 제재와 집행조치, 랜섬웨어, 탄도미사일 부품 불법 조달 등을 제목으로 부처 간 합동주의보가 공개된 상태입니다. 뷰이 뉴스 함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 달 동안 공개석상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외관계 교착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 위기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등 내부 현안에 집중하고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11일 국방발전 전람회 자위 2021 개막식에서 기념연설을 한 이후 12일 현재까지 한 달 넘게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기간으론 올 들어 가장 긴 기간인 셈입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 5월 6일 군인가족 예술 소조 공연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한 이후 한 달이 채 안 된 6월 4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차 정치국 회의 주재에 나선 적이 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장기간 공개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대내외적인 여건을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한 달여 사이에 여러 차례 신형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무력 시위에 나섰지만 김 위원장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 위원장이 미국과 한국은 주적이 아니라고 했고 종전선언 논의도 조건부로 걸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외관계를 자극할 만한 행동은 자제하는 국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미국과의 대치 국면, 양보가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화를 하겠다는 조건부 대화론입니다. 그러니까 8차례 발사체를 발사했지만 모두 단거리고 순항미사일 등 대북 제재를 촉발하지 않는 범위, 레드라인 범위 내였습니다. 무력 시위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김 위원장이 직접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연말까지의 기간에도 김 위원장이 직접 군사 도발 현장에 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 위원장이 미국이나 한국에 요구한 이중기준 적용 철회의 논리를 고수하기 위한 전술적 행보로 풀이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이 자신들의 무력 시위가 주권국가의 일상적인 국방력 강화 활동임을 내세우기 위해선 대외 도발적 상징성의 의미가 큰 김 위원장의 현장 지도나 참관 행위가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이 움직인 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신들이 미사일 쏘고 있는 거는 그냥 일상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크게 그렇게 의미를 의도적으로 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그 미사일이나 도발 후에 나타나는 그 담화나 그 내용을 보면 북한이 막 흥분해서 얘기도 안 해요. 담담하게 적더라고요. 역시 이중잣대 논리를 계속 갖고 가는 그런 연장선상이지 않을까 하는 게 제 분석이고요.
대내적으로는 북한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첫 해인 올해 연말에 접어들면서 경제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김 위원장이 공개 행보가 없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올해 전투는 50일 남았다며 각 부문에서 생산과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하는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박사는 김 위원장이 올 공개활동 총 70여 회 가운데 경제 관련 행보는 5번에 그쳤다며 지금은 당대회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경제총력전 과정이기 때문에 사기 진작 차원에서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 수요가 커진 시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박사는 그런데도 김 위원장이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전반적인 성과 부진으로 과시할 만한 현장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삼중고 환경에서 김정은이 현장 지도를 갈 수 있는 경제적 수요가 줄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측면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처럼 대내 환경이 경제 여건이 안 좋을 때 현장 지도를 하면 오히려 이미지에 마이너스가 된다고 판단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처럼 공개 행보에 제약이 되는 안팎의 상황 이외에도 김 위원장이 자행을 하며 북한이 처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해법을 고민하고 있을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조한범 박사는 김 위원장의 최우선 과제는 내부 경제 위기를 관리하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로부터의 일상 회복을 위한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 정책 전환이 시도되고 있는 가운데 백신 접종 없이 어떻게 상황에 대처할지 그리고 임계치에 이른 민생고 완화를 위한 북중 교역 재개 문제 등 당면 현안들에 집중하고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김 위원장이 교착 상태가 길어지고 있는 대미 관계와 관련해서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기 위한 모종의 돌파 방안을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외교부산하 국립외교원 황일도 교수는 김 위원장이 앞서 9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공화국 정부의 대미 전략적 구상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전술적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며 대북제재 완화를 노린 핵군축협상으로의 프레임 전환을 고민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발전전람회 연설을 보면 핵협상 관점에서 보면 프레임을 핵군축협상을 공식화하는 프레임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고민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어 보이고 그런 것들을 조만간 좀 공식적으로 끌어내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게 보이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나갈지도 뭐 전략적인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
차덕철 한국통일부 부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뜸해진 공개 행보와 관련해 과거에도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 등이 장기간 보도되지 않은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례만을 두고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하거나 평가를 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 동향 등에 대해선 전반적인 흐름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선 한국국가정보원은 지난달 말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이 체중을 줄였을 뿐 건강엔 이상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2일 한국 제1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만났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이 자리에서 미 국무부와 아시아 쪽 일을 하면서 지역 동맹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왔다며 미국의 한국보다 더 중요한 동맹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방한을 통해 미한 안보 동맹은 철통같이 굳건하다는 것과 함께 양국 협력을 강화해서 글로벌 코리아의 위상을 함께 높이고 미한 동맹을 확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미국뿐 아니라 한국 입장에서도 안보를 넘어 글로벌한 이슈까지 양국의 확고한 동맹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 함께 이런 가치들을 공유하는 전 세계 국가 간 확실한 연대를 통해 글로벌 이슈들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한국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매년 11월 11일은 미국 군에 복무했던 모든 재향군인들의 희생을 기리는 날입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실종된 미군 병사 규모가 7천여 명에 이르는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6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가 최근 약 두 달 사이 신원 확인을 발표한 한국전쟁 참전용사는 총 8명입니다. 이 중 18살 나이로 참전한 오하이오주 출신 찰스 리 상병은 육군 제24 보병사단 34연대 3대대 소속으로 1950년 7월 대전 인근에서 부대가 후퇴한 뒤 실종됐습니다. 당초 리 상병의 유해는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묘지인 펀치볼에 신원 미상으로 묻혔었지만 2018년 7월부터 시작된 DPAA의 펀치볼 한국전 참전용사 신원 확인 작업의 결과로 최근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19살의 나이로 한국전에 참전한 오하이오주 출신 케네스 포맨 상병은 육군 제7 보병사단 32연대 1대대 소속으로 1950년 12월 부대가 장진호 인근에서 철수하던 중 적군의 공격을 받은 뒤 실종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포맨 상병의 유해는 2018년 북한이 미국에 넘긴 55개의 유해 상자에 포함돼 있었고 최근 신원이 확인됐다고 DPA는 밝혔습니다. 31살의 나이에 한국전에 참전해 전사한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미슈 터블빌 인병은 육군 제7 보병사단 31연대 3대대 소속으로 1950년 12월 역시 장진호 전투에서 실종됐습니다. 터블빌 일병의 유해도 2018년 북한이 송환한 상자에 담겨 있었고 인류학적 분석 등을 통해 최근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 19살의 나이에 한국전에서 전사한 잭 릴리 육군 일병과 하워드 벨든 육군 병장, 지리 롤랜드 육군 일병과 로버트 아가드 육군 상병, 마빈 에킨스 육군 상병 등의 신원이 최근 확인됐다고 DPA는 밝혔습니다. DPA에 따르면 한국전 참전 미군 중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610명, 여전히 실종 상태로 기록되어 있는 용사는 7,546명입니다. 한국전에서 실종된 미군의 경우 대부분인 5,300여 명이 북한 지역에 묻혀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1996년 7월부터 2005년 5월까지 북한에서 유해 공동 발굴 작업을 총 33차례 실시해 229의 유해를 수습했습니다. DPA에 따르면 2005년 5월 미국은 안전상 이유로 북한에서의 공동 발굴 작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북한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첫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전 참전용사의 유해가 담긴 55개 상자를 송환했습니다. DPA에는 이 상자에 담긴 유해에 대한 신원 확인 작업을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지난달 9월 28일 기준 이 상자에서 총 77명의 미군 전사자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11일 워싱턴 인근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재향군인의 날 기념연설에서 우리는 재향군인의 날과 매일 참전용사들에게 진 엄청난 빚을 기억하고 국가로서 우리의 신성한 의무를 다할 것을 거듭 약속하며 참전용사들이 해온 일을 기릴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습니다.
On Veterans Day, and every day we honor that great debt, we commit ourselves to keeping our sacred obligation as a nation.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과 참전 용사들이 우리를 위해 바친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며 굽히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며 멈추지 않는 미군 전사의 강력한 의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must never forget exactly what was given us. But each of them is willing to put on the line for us.
그러면서 참전용사들의 이런 의지와 용기는 여전히 전 세계의 자유와 민주주의, 정의의 등대로 서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플러턴 힐스레스트 공원에는 제한군인의 날인 이날 한국전 참전 기념비 제막식이 열리고 한국전에서 희생한 미군 전사자 이름이 새겨진 기념비가 공식 들어섰습니다. 오각형 모양으로 세워진 별 5개 모양의 이 기념비에는 한국전에서 전사한 미군 36,591명 전원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한국국가보훈처는 한국전 참전 미군 전사자 모두의 이름이 각인된 기념비가 미국에 세워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이 기념비 설립은 미국 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건립위원회 주도로 추진됐으며 한국국가보훈처가 일부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국법원은 12일 지난해 9월 한반도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한국의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국가안보실장과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안보실은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 가운데 일부분을 제외하고 열람 방식으로 공개하고 해양경찰청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며 대부분 원고 승소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 파일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정보 공개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6일 국방부에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 파일과 다른 녹화 파일에 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군사기밀보호법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미국 최대 다국적 정보기술업체 하나인 구글이 한국 내 탈북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돕는 프로젝트에 최대 10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전 세계 여성들의 경제 역량 강화를 돕겠다는 목적의 일환인데 구글 공모에 선정된 한국 단체는 탈북 여성들이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실현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글이 해마다 1억 달러를 조성해 운영하는 자선단체 Google.org는 이번 주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공모한 여성과 소녀를 위한 임팩트 챌린지 프로그램에 한국의 더브리치 등 34개 단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글은 전 세계 여성들의 경제 역량 강화를 위한 이 프로그램에 총 2,500만 달러를 투입해 단체당 최대 1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공모엔 160여 개 나라에서 7,800개의 지원서가 제출됐는데 한국 단체로는 유일하게 탈북 여성들의 사회, 경제적 자립 지원 프로젝트를 제출한 더브리치가 선정됐습니다. 구글은 더브리치가 탈북민과 개발도상국 국민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경제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실업률이 50%에 달하는 탈북 여성들의 직업훈련, 심리, 정서적 지원, 취업 발선,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지원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원금 외에 자회사인 여성 테크메이커스 주도로 세계 여성 지도자들로 구성된 Vital Voices 지원을 통해 넉 달 동안 구글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구글의 광고 지원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구글.org의 제클린 플러 회장은 블로그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성평등 강국이 빠르게 벌어지고 있어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면서 34개 단체들의 사명은 각자 독특하지만 전 세계 여성과 소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경제 기회 창출이란 공동 목표를 공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브리치의 황진솔 대표는 11일 VOA에 300대 1의 경쟁을 뚫고 선정돼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앞으로 3년 동안 진행될 구글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이 탈북 여성들의 취업과 창업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북민 여성들 이제 취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선발하고 교육해서 이제 고용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에 저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계하고 취업 이후에 안정적으로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애프터케어 서비스를 하는 그리고 탈북민 창업 여성들은 뭐 창업 교육이랑 필요한 자금 지원은 뭐 이제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될 거예요. 네.
황 대표는 한국 사회에서 탈북민 사안은 정치적으로 이해돼 전달되는 경향이 크다며 북한 지도부가 탈북민을 변절자 취급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민감하게 반응해 한국 내 기업들도 탈북민 지원을 부담스러워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제약 등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구글의 지원은 국내가 아닌 국제 차원의 지원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크다는 겁니다. 황 대표는 이어 탈북 여성 지원 프로젝트는 기존 취약계층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의 목적은 물론 뭐 어려운 이웃을 돕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취약하다라고 생각하는 개도국이나 탈북민 분들이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가치와 잠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부터 저희는 시작을 하거든요. 이들이 불쌍하다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가치와 그런 가능성들이 있다. 모든 인간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엄한 존재잖아요.
황 대표는 구글의 지원을 통해 이 단체의 핵심 미션, 즉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람들, 한국인과 북한 출신 시민들이 서로 존중하고 다름을 인정하며 수평적 협력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수평적으로 협력하고 우리도 죽지만 탈북민분들이 잘 자립해서 또 저희를 돕는 실제로 그런 탈북민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옆에서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를 믿어주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거라고 신뢰해주고 그것을 최대한 끄집어내주는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도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더브릿지가 도움을 주고 또 그분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돕는 게 있지만 우리가 북한을 통해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 탈북민들 여성들의 자립을 통해서 작은 통일의 사례로 저희는 계속 좀 보여주고 싶은 거죠.
VA 뉴스 김영골입니다.
북한은 전 세계 176개국 가운데 자연재해에 노출되는 정도가 두 번째로 심각하다고 이탈리아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가 밝혔습니다. 민주주의 지수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탈리아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 위월드가 10일 공개한 위월드 인덱스 2021에 따르면 자연재해 발생 시 북한 주민의 62.94%가 목숨을 잃거나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월드는 벨기에 르뱅 대학 부설 재난 역학연구센터의 2021년 조사를 인용해 북한이 조사 대상 176개 나라 가운데 두 번째로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연재해로 목숨을 잃거나 피해를 보는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전체 67%가 피해를 입는 아프가니스탄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월드는 아프리카와 중동, 아시아 등지의 취약계층 700만 명을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민간단체입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북한은 민주주의 수준에서도 165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의 민주주의 지수는 10점 만점에 1.08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며 최하위 5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해당 5개국에는 1.13점을 받은 콩고민주공화국과 1.32점의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시리아와 차드 등이 포함됐습니다. 민주주의 지수는 시민의 기본적 권리와 선거권 등 정치, 문화 전반에 걸친 시민 참여도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겁니다. 북한은 또 내각의 여성 장관 비율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르마니아, 태국, 베트남 등과 함께 공동 166위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여성 장관급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전체 장관의 58.82%가 여성인 니카라과였으며 오스트리아와 벨기에, 스웨덴 등이 5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청소년 출산율 부문에서는 176개 나라 가운데 북한이 0.28명, 한국이 1.26명으로 가장 낮은 나라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위월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을 신종 코로나 현황 등의 자료 부족으로 통계를 내지 못한 4개국에 포함시켰습니다. 북한과 함께 위월드 인덱스 순위에 오르지 못한 나라는 필리핀 동쪽 서태평양에 위치한 미크로네시아 연방공화국과 소말리아, 솔로만 제도 등입니다. 보고서가 지적한 북한의 정보 부족 분야는 코로나 여파에 따른 물가 상승률과 개인 인터넷 사용률, 성차별 지표, 문맹률 등이었습니다. 이 단체의 통계는 유엔기구와 세계은행, 국제의회연맹 등의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됩니다. 북한은 보고서 발표가 시작된 2015년 위월드 인덱스 조사 대상국 176개 가운데 101위를 기록했지만 이후 순위는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2015년 42위에서 2020년 37위로 정치와 환경, 여성과 어린이 보건 등 전체적으로 5단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미국은 처음 19위를 기록했다가 지난해에는 34위로 15단계 악화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로 전 세계 1억 1,900만 명에서 1억 2,400만 명이 극심한 빈곤을 겪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2억 5,500만 명으로 2007년부터 2009년 경제 위기 당시보다 4배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위월드는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로 보건과 사회경제 위기가 초래됐다며 2030년까지 빈곤과 기아 퇴치 등 유엔의 2030 지속가능 개발 어젠다 목표 달성을 더욱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유엔 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정책과 성별, 세대별 접근 방식을 시급히 채택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국에서 나고 자란 대학생들이 한국에서 한국의 언어와 문화, 역사를 배우고 알리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장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99년 설립된 한국의 민간단체 반크는 한국의 청소년들이 주축이 돼 세계적인 온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전 세계에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자칭 사이버 외교 사절단입니다. 직업 외교관이 아니어도 손전화기만 있으면 누구나 외교 활동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이 단체에는 현재 12만여 명의 한국인과 외국인 회원이 가입해 있습니다. 이들은 각종 홍보 영상을 제작해 배포하고 천여 개 미주 한글 학교를 대상으로 한반도 역사와 문화를 교육하며 미 주주 사회의 독도 영유권 문제, 위안부 역사, 동해 표기 등 외교적 갈등이 얽힌 한반도 역사를 바로잡는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단체는 회원들이 한반도 분단 상황에 대한 전후 맥락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민간 외교 활동을 벌이도록 돕고 직접 해외 회원들을 위한 강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크 설립자인 박기태 대표는 VOA에 미국뿐 아니라 해외 교육 현장에서 한국의 역사는 왜곡되거나 축소된다며 이는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강조합니다. 한국의 일제강점기 시기 일본군 성노예였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는 배울 기회가 있었지만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사만다 가르시아 씨.
Previously, I had done research and papers on the comfort woman and Japan's imperialization of Korea, but I had.
존재의 대학에서 국제 형사 법학을 전공하는 가르시아 씨는 지금은 그 독립운동가들의 이름과 이야기를 알고 놀라움을 느꼈고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냅니다. 한국의 음식과 문화를 한국인 친구들로부터 소개받으며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가르시아 씨는 푸에르토리코와 에콰도르 부모를 둔 자신이 한국의 도덕적 가치를 접하며 공통점을 느꼈다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반크를 통해 역사와 문화를 배워가며 미국, 에콰도르, 푸에르토리코 문화와 연관지어 공통점과 차이점을 조사하고 있다며 자신의 반크 활동을 설명합니다. 반크는 한국을 중심으로 북미와 남미, 아세안 국가 등지에 회원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 내 활동은 지난 10년간 진행했고 미국의 초중고 대학생과 한글학교 교사 교육 활동으로 크게 나뉩니다. 10년간 20여 명의 미국인 대학생이 반크 외교 사절단으로 참여했는데 소수의 인원이지만 인터넷을 통한 활동인 만큼 활동 내용과 범위가 매우 다양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인턴인 가르시아스를 포함해 올해 8명이 인턴 활동을 벌이고 있고 이 중 4명의 미국인 대학생이 한국의 반크 사무실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위스콘신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하는 커티스 펠트너 씨는 한국의 K-POP 걸그룹 소녀시대 노래를 들으며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한국 이름은 배민재. 네, 그 소녀시대 이라는 K-pop 그룹 그 노래를 봤는데 좀 흥미가 있어가지고 한국어를 재미로 배우고 싶게 됐어요. 네, 그리고 공유하면 할수록 그냥 그 한국 대중 문화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전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대학에 들어가서 수업을 수강하면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5년 된 것 같아요.
반크 인턴의 주된 활동은 반크의 교육 자료를 통해 배운 내용과 자신의 한국 내 체험을 바탕으로 홍보 자료를 제작, 배포하는데 펠드너 씨는 한국인의 카페 문화에 대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한국과 커피의 역사하고 그 한국 사람들의 사교 생활을 좀 더 알아볼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미국에서는 커피는 그냥 에너지를 받을 수 있기 위해 그 맛있는 음료라고 보는데 한국 사람들은 뭐 상대적으로 커피에 대한 그 지식과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내 버리스타도 되게 많고 막 그 커피숍에 가면 뭐 어떤 로스트를 뭐 원하는지 그 고를 수 있고 네, 그런 식으로 막 전문적인 커피 문화 있는 것 같아요.
기자는 이 카페에서 벌어지는 풍경을 담았는데 딸기로 장식된 생크림 케이크 한 조각을 나누며 서로 기대앉은 남녀의 모습. 학생들은 노트북으로 몸을 숙이고 오랜 시간 공부하는 동안 음료수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등 한국 사회에서 카페 문화는 하나의 제도이며 진화하고 있다며 한국의 커피 문화가 정착한 유래와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강아린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활동하는 앨리슨 가베지 씨는 한국어를 배운 지 4년째 위스콘신 대학에서 언어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2017년 여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방탄소년단을 발견해서 그렇게 그 음악을 많이 좋아하게 됐고 그리고 뭐 그 여름 때 제가 그냥 혼자서 그 한글을 배웠고 그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어떤 한국어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뭐 그냥 뭐 겉에서와 같이 그냥 뭐 재미로 뭐 신청하게 됐어요. 뭐 내용을 더 배우면서 그리고 좀 더 어려워지면서 뭐 제가 그냥 뭐 재미보다 제가 진짜 제 생각을 좀 더 깊이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공부하게 됐어요.
졸업 후 미국에서 한국어 교사가 될 꿈을 갖고 있는 가베지 씨는 반크 인턴 활동의 하나로 미국 내 한국어 교육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며 그런데 왜 미국에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그 이유를 방탄소년단, 오징어게임 등이 몰고 온 한류의 영향과 한국의 경제 성장을 또 다른 이유로 분석했습니다. GDP 10위 수준의 한국 경제 뒤에는 삼성, 현대 등 세계 최대 기업들이 있으며 사업과 기술 관련 종사자라면 매우 실용적인 언어가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대학교를 다니며 교양 과목으로 배웠던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깊어져 하와이 대학으로 편입한 머라이어 압델파타 씨는 한국의 고전 문학인 홍길동전과 제주도에 대한 자신의 연구를 기사화했습니다. 조선의 로빈후드 홍길동이란 제목을 달면서 그러나 영국과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다른 만큼 두 인물의 차이가 크다며 공자의 가르침에 따라 장남만이 시험에 응시하여 왕을 섬기는 학자나 군인이 될 수 있었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장남보다 능력이 뛰어나도 시험을 볼 수가 없었는데 홍길동이 그랬다고 적었습니다. 미주 한인 4세인 사라 리 씨는 하와이 대학에서 관광학과와 한국어를 복수 전공하고 있는데 자신이 하와이 출신이어서 한국의 섬도시 제주도에 관심이 많다고 말합니다. 사라 씨는 거상 김만덕과 그의 일대기를 그린 만덕전, 또 만덕제와 한복의 변천사를 기사의 주제로 삼고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복을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옷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는 사라 씨는 4명의 인턴이 한국어를 배우게 된 계기와 경험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턴들이 작성한 기사와 홍보물은 반크의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며 한국과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활동하는 회원들의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확산됩니다. 반크의 웹사이트에 한국의 문화, 역사, 언어에 대한 자료들은 한국의 문화재청 등 정부기관에서 배포한 검증된 내용이며 인턴의 연구 내용과 기사 홍보물은 이를 근거로 확인을 거쳐 공개합니다. 4명의 미국인 대학생이 반크 인턴으로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것은 미국 정부 지원기금으로 이루어지는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플래그십 프로그램의 1년 연수 과정을 통해서였습니다. 이를 통해 반크와 인연을 맺고 한국을 학습할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학생들은 반크 활동을 통해 한국어뿐 아니라 한국을 다양하고 깊이 있게 알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란이 씨십니다.
지금 한국 전쟁을 겪으셨던 이야기에도 많이 들어가지고 좀 일제 감정기나 한국 전쟁에 대해서도 많이 흥미롭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독도도 일본에 관련돼 있어가지고 독도에 대해서도 많이 좀 흥미롭게 생각을 해가지고 방크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교육으로 해서 강의를 주셔가지고 좀 더 흥미롭게 들었던 것 같아요.
커티스 펠드너 씨는 유럽과 미국에 대한 지식에 비해 동아시아에 대한 배경과 지식이 없었다며 한국인의 입장과 관점에서 동아시아 정세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여 년 활동을 이어가는 반크는 올해부터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브릿지 아시아라는 이름으로 개설한 웹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국제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주제의 현상과 사건을 공부할 수 있고 동참하도록 독려합니다. 이 사이트에는 인권과 건강, 미디어와 문화, 환경, 인종 정의와 그 밖의 키워드를 통해 다양한 연구 자료와 홍보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 80여 개 나라에서 흥행한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관련해서는 넷플릭스 서비스가 없는 중국은 불법적인 드라마 배포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이는 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 협정에도 어긋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중동 내 여성 인권에 대해 부르카를 입도록 강요하지 말라는 내용과 일본 동해 표기 등 정치적 논란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은 후 서쪽 지방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2도,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안 남북도 대체로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 12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0도, 낮 최고 13도, 양덕 아침 영하 6도, 낮 11도, 신의주 아침 영하 1도, 낮 12도, 부성 아침 영하 3도, 낮 9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 11도, 강계 아침 영하 6도, 낮 8도, 희천 아침 영하 4도, 낮 9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은 0도, 낮 14도, 개성 아침 영하 3도, 낮 12도, 하리원 아침 영하 1도, 낮 13도, 신계 아침 영하 4도, 낮 11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맑겠습니다. 원산 아침 1도, 낮 15도, 장전 아침 2도, 낮 15도, 평강 아침 영하 7도, 낮 10도 예상됩니다. 함경 남북도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영하 2도, 낮 16도, 장진 아침 영하 8도, 낮 7도, 청진 아침 영하 1도, 낮 12도, 김책 아침 1도, 낮 14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맑겠습니다. 해산 아침 영하 9도, 낮 8도, 김영권 아침 영하 9도, 낮 9도, 삼지연 아침 영하 10도, 낮 4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해상은 동해는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오전에는 0.5에서 1m, 오후에는 1에서 2.5m로 일겠고 먼바다는 오전에는 1에서 2m, 오후에는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모두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이윤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5일 첫 화상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백악관은 12일 젠 사키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성명에서 두 정상은 지난 9월 9일 전화통화에 이어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을 책임있게 관리할 방안과 함께 우리 이익이 겹치는 곳에서 협력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의도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우리의 우려도 솔직하고 분명하게 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과 9월 두 차례 시 주석과 전화통화를 했지만 화상으로 얼굴을 맞대고 회담을 하는 것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망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중국과 함께 양국 정상의 첫 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의 궤도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유엔 안보리 이사국 7개 나라가 11일 벨라루스 정부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유엔 주재 에스토니아 대표부의 스펜 위르게손 대사는 이날 성명에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인명을 위태롭게 만드는 벨라루스 정부의 인간 부부화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벨라루스의 정치적인 목적은 자국 내의 인권 유린 비판에 대해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이웃나라와 유럽연합의 국경선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데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위르겐손 대사는 이 같은 벨라루스의 전술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벨라루스 정권의 책임을 묻도록 국제사회의 강한 대응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얀마 법원이 12일 지난 5월 허위정보 유포 등의 혐의로 체포된 미국 언론인 데니 펜스터 씨에게 11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펜스터 씨의 변호인은 이날 법원의 판결을 언급하면서 펜스터 씨가 허위정보 유포 혐의 외에도 불법 조직과 연락한 혐의, 비자 규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이번 주 초 펜스터 씨에게 최대 종신형에 가능한 선동과 테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가운데 이 두 혐의에 대한 선고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펜스터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인터넷 매체인 프론티어 미얀마 책임 편집자로 활동해왔고 지난 5월 가족들을 보기 위해서 귀국길에 오른 길에서 양곤 국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펜스터 씨의 선고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미 국무부는 그동안 펜스터 씨의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며 석방을 촉구해왔습니다. 영국 내무부는 11일 프랑스에서 보트 등을 이용해 해협을 건너 영국에 입국하는 이민자 수가 천여 명으로 1일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은 프랑스 당국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영국 내무부는 지적했습니다. 보트 등을 이용해 프랑스에서 해협을 건너 영국에 들어온 사람은 올 들어 2만 3천여 명으로 전년도에 8,400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영국 내무부 대변인은 해협을 건너는 행위는 위험하고 불필요하다며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특히 천여 명에 달하는 1일 최고치 통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영국 국민은 그동안 해협을 건너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잔인무도한 범죄 조직들이 알선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사례를 충분히 목격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정부는 새로운 정책으로 고장난 이민 정책을 보완하고 이민자들이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영국에 올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해협을 통해 들어오는 이민자들의 98%는 영국 도착 이후 망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에 대한 미 연방통신위원회 허가를 제한하는 법안에 11일 서명했습니다. 보안장비 법안은 지난달 미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 연방통신위원회가 금지 목록에 올린 기업 제품을 검토하거나 승인하는 것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미 FCC는 금지 목록에 중국 화웨이와 ZTE사를 추가했습니다. FCC는 지난해 화웨이와 ZTE가 중국 공산당 및 첩보 활동과 연관되어 있다며 국가안보 위협으로 공식 분류했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11월 13일 VOA 새벽 방송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